설날 아침은 푸짐하고 정갈한 밥상을 먼저 조상에게 올린다. 전통 예법에서 정조, 즉 설날 아침에 후손의 차례를 받는 조상은 제주의 4대조까지다. 차례를 제수와 세주를 마련, 사당이나 대청마루에서 올리는데 여의치 못한 집에서는 큰 방에서 모시면 됐다.
자, 이 육탕에 소탕, 어탕은 올렸고, 이 붉은 과일은 동쪽에, 흰 과일은 서쪽에 놓고. 아, 이제 됐구나.
할아버지.
오냐 오냐.
여기 소주도 갖고 왔어요.
연사가 차례상에는 소주는 안 올리는 베비예요.
왜요?
즉 그건 할아버지께 여쭤보거라. 난 모르겠다.
그래 오냐. 옛부터 차례상에는 곡식으로 빚은 술을 올려야 그의 풍년이 드는 법이라 했단다.
아버님, 저 과일주는 괜찮죠?
뭐 과일주도 괜찮지.
네, 이 증조 할아버지 살아계실 때는 꼭 도소주를 올렸다.
할머니, 도소주가 뭐예요?
도소주란 산초호구, 밀감피, 육계피를 넣어서 만든 술인데 이 정초에 도소주를 마시면은 1년 내내 잔병치레를 안 한다고 했단다.
근데 왜 여기는 그게 없어요?
아, 그건 네 할머니가 게을러서 못 배웠어요.
아, 지금 정초 차례상 놓고 마누라 흠담하는 것이요?
맞아요, 할아버지. 설날에는 좋은 얘기만 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래, 옳다. 우리 손자 얘기가 맞아요. 자, 그럼 어서 가서 대문 활짝 열어놓고 차례를 모시자. 아, 그래, 내가 세배를 받지.
예. 우리 정초 달의 풍습 속에는 세배와 함께 이 덕담이 빠지지 않는다. 우리 선조들은 설날에 주고받는 말 속에는 신비한 힘이 들어있어 그 말대로 이루어진다고 믿었다. 올해는 소원 성취하게, 금년에는 복을 많이 받게, 올해는 장가 가게 하는 등등의 덕담은 대수롭지 않은 인사치레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우리 생활 속에 뿌리 내려왔던 것이다. 복을 주고받는 덕담을 지닌 민족이 바로 우리였다. 정초에 나누는 덕담은 우리의 아름다운 전통문화의 하나인 것이다. 요즘은 생활의 간편함을 따라 설 음식을 장만하는 일이 많이 줄었다. 하지만 예전에는 설 음식을 푸짐히 마련해야 하는 것으로 알았다. 맛난 음식 접시에 덕담을 얹어야 했기 때문이다.
설날 그 정월 초하루에는 우리나라 사람이면은 다 흰떡국을 먹음으로써 한 살을 더 먹는다고 그러는 것은, 떡국이라는 것은 이제 하얗고 또 길다랗게 이제 가래떡이 길잖아요. 그러니까 1년이 아주 순수하게 길하라고 그래서 그렇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렇지만 정월 달에는 사실은 신일이라 그래서 조심스러워 하거든요. 막 뭐 돌아다닌다든지 이렇게 하질 않고, 그러니까 그러는 동안에 뭐 번거롭게 음식 장만을 할 수도 없는 거고, 많은 손님을 그렇게 일일이 밥상을 차려서도 할 수가 없는 거니까 아마 번거롭지 않으면서도 누구나 쉽게 이렇게 해서 대접을 할 수 있는 것이 떡국이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지금 말하자면 인스턴트 그런 음식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흰 떡국을 먹고 그다음에 이제 만두국을 많이 먹거든요. 그거는 만두라는 것은 안에 주머니 안에다가 뭘 집어넣기 때문에 복을 넣었다, 복을 먹는다 그래서 복을 받기를 기원하는 마음에서 만둣국을 많이 먹는 것이 우선 이제 정월 음식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름질한 것들, 생선전이니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떡을 주로 해서 하는 떡산적, 떡찜 뭐 이런 것도 있고, 이때 되면 이제 갈비도 찜을 해서 꼭 먹게 되죠.
정초 무렵이면 비단 설뿐이 아니었다. 새해 첫 만월이 되는 대보름까지 갖가지 푸짐한 음식을 장만한다. 겨울철 내내 부족할 수밖에 없는 비타민이며 미네랄 등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말려둔 호박꼬지며 고사리 등을 볶아내곤 했다. 하지만 우리 선조들은 이런 음식을 아무런 절차 없이 마구잡이로 먹지는 않았다. 음식에 덕을 담고 또 인정을 얹어 나누는 특별한 날을 정했던 것이다.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고유한 먹거리 풍속이라고 한다.
우리가 이제 겨울철에는 그 지금보다 훨씬 그 채소 음식을 대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뭐 옛날 같으면 뭐 얼굴에 뭐 버짐이 난다든지 뭐 기름기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나물 종류를 정월 대보름에는 말려두었던 나물을 전부 그 삶아가지고 볶아서 기름을 많이 넣고 볶아서 아홉 가지 나물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찰밥을 먹음으로써 이제 든든하게 이렇게 해주는데 찰밥도 오곡밥이라 그래서 콩이니 팥이니 이렇게 다 곡식을 넣어가지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일을 옛날 같으면 이제 그때부터 정월 대보름부터 일을 시작하는 때니까 많이 잘 먹고 건강하게 일 잘하자는 뜻이 되겠죠. 그리고 영양소가 그동안에 겨울 동안 결핍된 게 있으면 그거를 이제 보충하자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월 대보름에는 복쌈이라고 그래서 김쌈을 해서 찰밥을 한 것을 김에 싸서 먹는다든지 이런 방법을 많이 하죠. 근데 지금은 물론 그게 풍속으로 남아 있으니까 어떤 영양 결핍이라는 건 그것보다는 어떤 옛부터 내려오는 그런 습속으로 해서 즐기면서 먹죠.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제 약식이라는 것이 있어요. 약식은 이제 검어잖아요, 밥이. 근데 그게 신라시대부터 유래가 된 아주 오래된 건데, 그 까마귀가 그, 저 왕의 목숨을 살려줬기 때문에 보호는 하느라고 이제 찰밥을 검게 져서 그 산에 흩어져서 뿌려져서 먹이를 줬다는 데서 이유가 된 거지만 결국은 모든 음식에 있어서는 어떤 유래라는 것이 있게 되면은 더 사람들이 가깝게 느끼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과학적으로 얘기는 안 하지만 그래도 옛날 사람들이 지혜롭게 우리의 건강을 요즘보다 훨씬 많이 생각을 해서 잘 알아서 잡수셨지 않았나 싶어요.
설날이 지나고 대보름달이 차올랐다가 줄어들 무렵이면 이내 경칩. 그러자면 농사채비를 해야 했다. 따라서 정초 무렵 몸을 실하게 간수해야 했으리라. 이럴 때 가세가 넉넉하다고 해서 자기네 혼자만 맛난 음식을 먹을 수는 없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마을 잔치 형식을 빌어 만물이 생기복덕 기운을 얻는 입춘을 지난 첫 보름날에 마을 굿을 버리고 신나게 한바탕 놀 줄 알았던 것이다. 일제강점기 일본 총독부에서 아무리 신정과세를 하라고 강압적으로 권유를 했지만 우리네 음력설이 그 자취를 감추지 않았던 것도 다 이런 정서의 대물림 때문이었다. 밭 깔고 잔디길로 소 몰고 온 장정을 잘 먹이는 일. 그것이 대보름까지의 풍속이었다. 1930년대 유행했던 노래 올망태 아리랑의 한 대목.
밭 고랑 잔디길로 소 몰고 온 저 목동 올망태 둘러매고 노래도 구성지게 아리랑 아리랑
아... 예, 저기 토정비 결보는 할아버지 계신다.
아, 그래서 어쩌라고.
가서 우리 토정비 결보자. 응?
예, 좀 봐. 지금이 어느 세상이니? 21세기가 코앞에 있다. 관둬.
21세기하고 토정 비결하고 무슨 상관이냐?
아니 뭘?
우리 엄마가 그러시는데 토정 비결을 보는 건 미신이 아니래.
미신이 아니면
뭐냐면 토정 비결이 좋게 나오면 한 해가 잘 풀릴 거고 아니면 근신을 하라는 뜻이래.
아, 토정 비결도 점일 텐데 맞아야 복채를 주지.
이렇게 정서가 메말라서요. 너 볼 거야 안 볼 거야? 지려서 토정비결 보는 것도 정치 있다 너.
아, 참 볼들이 없다니까 그러네. 아, 뻔해. 누구 팔아 너? 다 그렇게
아하, 이게 천금이 모일 거야. 금란 녹대를 들렀구나.
어머, 정말이에요 할아버지?
아, 들어봐요, 들어봐요. 초목에 봄비가 내렸으니 집안에 경사가 아니면 등남할수라.
어머나 좋다. 너 시집말인가 보다 얘. 경수 씨 결혼하자는 거. 언젠 토정비결 못 믿겠다. 웬수다. 그리고야 할아버지.
올해는 대왕운이라 하는 일마다 막힘이 없겠다고 쓰여 있어.
야야야야, 올해 나 취직하는 거 아니야? 저, 그렇지 할아버지?
아니야. 그렇다고 그냥 되는 건 아니지.
아, 그럼요?
아, 이봐, 야, 여기 이렇게 쓰여 있잖아. 자마는 금물이라 게으름을 비우면 만사를 그르칠 수 있다고 여기 쓰여 있잖아.
맞아. 난 꽤 피우는 게 병이니까.
자, 2,000원이야.
우리는 옛부터 이 정초의 의례 토정비결을 보곤 했다. 한 해 동안의 부귀와 기륭화복, 여색 등의 재난을 미리 알아봄으로써 근신하며 대처하겠다는 마음을 지녔던 것이다. 왜 이렇게 우리는 정초의 토정비결을 많이 보는 것일까? 국립민속박물관장 조유전 박사.
토정 유고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아마 그 보면 주역과도 틀리고 아주 그대로 한 대로 하면은 아마 7할 정도는 뭔가 맞는 모양입니다. 뭔가 그 사람은 그렇습니다. 맞는다는 것이 자기가 생각해서 맞는 것이지 그게 운명이 그렇게 지어졌다는 건 아니죠.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뭐 조선시대의 한 말에 들어왔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 뭐라겠습니까, 그때 당시 그 어려움, 의지를 할 곳이 이제 없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용하다 하는 이 토정 비기라는 책 속에서 이제 그걸 보면은 이렇게 다 대입을 해보면은 나 신수고다 하다 보니까 그 많이 그 유행이 되기 시작했나 봅니다. 그 민족 문화유산이라고 그 단정하기보다는 토정 비결을 보는 것은 우리 민족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됐든 우리 것이죠. 그런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낮게 귀에 긁는 귀고 코에 긁는 코글이라는 말이 그 서로 상통하는 말이죠. 근본적으로 인간은 자기가 병도 만드는 거고 자기도 뭐 마음이 부자라는 것은 자기 마음이 부자인 것이죠. 그와 같이 자기 마음을 의지하기보다는 그렇게 해서 뭔가를 한번 어려웠던 걸 한번 잊어보자는 그런 뜻도 있는 거고.
설이 갖고 있는 또 하나의 문화적 특징은 우리에게 귀소 본능을 유발시킨다는 것이다. 매년 설에는 민족 대이동이라고 부를 만큼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는다. 1960년대 이후 산업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어쩔 수 없이 고향을 벗어나 살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설날은 그나마 자신이 태어나 탯줄을 묻은 땅을 밟아보고 몸을 느끼는 유일한 기회로 인식되고 있다. 가고 오는 길이 막혀 짜증을 부릴 법도 하지만 귀향길과 귀경길은 늘 마음부터 넉넉해진다. 도시에 몸을 묻고 살지만 가슴 저 깊은 곳에는 고향이 자리 잡고 있고 우리는 쉽게 그것을 버릴 수가 없는 것이다. 세상이 변해서 설 풍습도 옛날 같지 않다고 하지만 고향을 찾은 이들은 이번 설에도 마을을 도는 어른들의 흥겨운 풍물소리와 덕담을 함께 들을 수 있을 것이다. 컴퓨터 버튼 하나로 지구 반대편 저쪽의 세상 얘기까지 훤히 알 수 있는 오늘. 우리는 설날을 보내느라 여느 때와는 다른 모습이다. 1894년부터 지난 1983년 설이 복원될 때까지 100년 남짓 설 문화가 단절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설날 정서가 고스란히 되살아난 듯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설을 세고 있다. 담장이 변하고 지붕이 변했어도 고향은 늘 그 자리에 있듯 설은 우리의 생활 정서 속에 그대로 살아있다. 덕과 복을 서로서로 전하는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이 설날에 마음이 넉넉해진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끝내 놓아버리지 않는 설 문화가 아닐까.
SBS 한국어 프로그램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페이스북으로 공유하십시오.